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견고한 소망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 39장은 유다왕 시드기야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왕위에 오르는 배경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의 기록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담겨 있죠. 이로써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39장 1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풀려나게 되었죠. 종말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며 고난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듯이 예레미야 역시 동일하게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 둘 다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죠. 또한 그로 인한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둘 다 강제로 사로잡혔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아냈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삶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인생이죠. 예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비아 돌로로사. 때때로 우리 역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앞서 5절과 같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집트 바로의 군대로 인해 순식간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본래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어쩌면 예레미야가 틀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제 정세가 예레미야에게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 역시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죠. 13절에 예루살렘 북동쪽 베냐민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14절에 고관들, 고위 관료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예레미야는 재산 문제로 고향 베들레헴 땅을 방문해야 했죠. 하지만 14절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리야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사 과정이나 어떤 재판도 없이,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저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노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죠. 예레미야가 실제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사실 강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틈을 타서 어쩌면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이집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강한 확신에 차서 예레미야를 사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분노에 의해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듯이 예레미야는 15절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혔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없지만 뒤에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할 정도로 아마도 이곳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은 환경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장소를 통해 예루살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금갈 만큼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시드기야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죠. 마치 마가복음 15장 4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늘 진리 앞에서 당당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뻔히 고난의 길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참된 선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셨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슬픔과 아픔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의 고난,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는 오늘 본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옥에 가두었느냐고,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 웅덩이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9절에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예언한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처럼 갇히지 않았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나랑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고, 자신처럼 웅덩이에 갇혀 있었느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억울하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제공하기로 하죠.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38장부터는 또다시 예루살렘의 그 고관들의 고위 관료들의 고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척박한 웅덩이에 들어가야 했죠. 계속해서 그의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 셀레마의 아들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셀레마의 아들 여후가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예레미야를 체포한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도 셀레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38장 1절에 예레미야를 고발한 이들 중에도 셀레마의 아들 유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장 26절에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붙잡으라고 보낸 사람들 중에도 셀레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셀레마라는 이름, 정말 이 가정은, 이 집안은 정말 지독한 집안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는 길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웅덩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끌어올리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고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시편 40편의 주인공 다윗도 모두가 이와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질 때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비아 돌로로사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내 생각을 넘어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놀랄 만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예레미야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가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와 같이 담대히 걸어갈 힘과 소망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